미호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오늘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은 어제 이 두 나라가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거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즈프롬 측은 두 나라로부터 이달 들어 어떤 대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일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EU 등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들에 대해 가스 구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과 관련해 러시아가 가스를 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시도라며 정당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테우시 모리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어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 뒤 폴란드 가스 저장고는 76% 채워진 상태라며 공급처 다양화를 위해 준비해왔기 때문에 폴란드 가정에는 가스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가리아 당국도 현재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했고 계약 조항에 맞춰 대금도 적절한 시기에 지불해왔다며 대체 공급원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가리아는 전체 수입가스의 90%를 러시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인테르팍스 통신은 오늘 러시아 국방부의 성명을 인용해 영국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그와 같은 활동을 실행해 옮기도록 직접적으로 자극한다면 우리의 상응한 대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수도 크리우에 있는 주요 지휘부를 원점 타격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부 정무장관은 영국이 지원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히피 차관은 러시아의 경고와 관련해 영국 BBC 라디오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타격할지는 무기를 제조하고 수출한 국가나 방산업체가 아닌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970년대 이래 50년 만에 생필품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으로 세계은행이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앞으로 3년간 상당 부분 유지되면서 세계 경제가 1970년대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을 다시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특히 식량 가격이 이미 84% 급등하면서 2008년 이래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에너지 가격도 올해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과 내후년에 들어서야 다소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비료와 광물 분야의 경우 올해 가격이 약 20%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도미트 질 세계은행 부총재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1970년대 이후 우리가 겪은 최대 상품 쇼크라며 이 충격은 식량, 연료, 비료 등의 무역에 대한 제한이 급증하면서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 군함이 어제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데 대해 고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시이 중국 인민해방군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잦은 도발은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들의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이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도발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의도적으로 저해하고 있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샤오광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도 중국은 타이완과 미국 간 모든 종류의 군사적 연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 대변인은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연계되어 있다면서 우리는 외부 세력에 의한 간섭을 강하게 반대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칠 함대는 어제 성명을 통해 1레이버급 미사일 구축함 샘슨함이 이날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다짐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미얀마 법원이 오늘 군부 쿠데타 이전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에 대해 부패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수치 전 고문이 효민 때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와 금 11.4kg을 뇌물로 팔았다고 기소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수치 전 고문의 형량은 무전기 불법 수입 혐의 등과 관련해 이미 선고된 6년형에 더해 11년으로 늘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핵 무력을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5일 연설에 대해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무력 강화를 선언한 데 대해 역내와 국제적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년 가까이 북한 내 공관을 비운 스웨덴과 스위스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대북 업무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 흐려지고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7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에 대한 방어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의 목표로 확인하면서 동맹과의 협력,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핵 무력을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5일 연설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상기시켰습니다.
We're aware of what he said. It reiterates our assessment that the DPRK constitutes.
프라이스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의 연설에 대한 논평 요청에 그가 말한 내용을 알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리의 평가를 거듭 확인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전 세계 그리고 특별히 인도태평양의 동맹, 파트너와 함께 북한을 억제하고 도발 혹은 무력 사용에 대응하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한편 무엇보다 역내 미국인과 파병 병력 그리고 우리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대한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you've heard me say before and as recently as last week.
이어 우리는 그런 전반적인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 관여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최근 두 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우리가 본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할 의무가 있고 현행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also have an obligation to address the recent provocations that we've seen.
이는 역내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유엔에서의 동맹 파트너와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할 의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두말할 필요 없이 철통 같고 그렇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북한 정상이 주고받은 서한에서 김정은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에서 나온 것들의 진정성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우리가 말한 건 남북 대화와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며 그건 우리가 한국과의 공동의 목표,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각종 핵투발 수단을 총동원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첨단 기술 확산 의지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26일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첨단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전날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강조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 등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무기들을 선보인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방부와 미 정부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한국과 북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25일 저녁 김일성 주석의 항일 유격대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핵투발 수단을 총동원한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에 ICBM인 화성 17형을 비롯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8형, 지난 16일 쏘아올린 장사정보 시스템 발사 차량 대열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해 1월 당대회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보다 탄두부가 커지고 길이가 1m가량 늘어난 SLBM과 지난 10월 북한이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미니 SLBM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살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이후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데 대해 영내와 국제적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연설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26일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 운반 체계 개발 등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영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용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간 25일 오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90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26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파트너들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EU는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며 국제사회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대변인은 또한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개최한 항일 유격대 창설 90주년 열병식에서 그동안 개발해온 전술 핵과 전략 핵을 실을 수 있는 각종 미사일들을 총동원했습니다. 핵무력 완성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등장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운용수단들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전술핵 미사일에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신형 모델까지 모두 등장시킨 겁니다. 지난달 24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ICBM 화성 17형의 경우 여러 대가 한꺼번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소 3기가 등장했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국군이 기만선전이라고 평가했던 화성 17형 성공 영상에 등장한 것과 동일한 이동식 발사 차량을 부각해서 실었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개발 단계에서 10기 정도를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동시에 여러 기를 제작하는 것이 단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병식에서 우측형 이동식 트럭에 실려 등장한 SLBM은 동체 길이가 길어진 신형으로 평가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당 대회 열병식에 등장한 SLBM인 북극성 오시옷보다 탄두부가 커지고 길이가 1m에서 1.5m가량 늘어난 12m 정도의 신형 SLBM으로 분석됐습니다. 장영근 교수는 탄두부가 커진 것은 그만큼 폭발력을 높였거나 다탄두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형 SLBM은 현재 건조 중인 잠수함에 장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신포조선소에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이 SLBM과 이번 열병식에서 함께 등장한 미니 SLBM을 동일한 잠수함의 함교와 동체에 각각 탑재하려는 구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탄두부가 웨지, 즉 쐐기 형상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화성 8형은 지난해 9월 한 차례만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미사일입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열린 북한 국방발전 전람회에 전시된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에는 지난해 첫 발사 때와 달리 여러 대가 양산돼 국방색으로 실전형 도색이 완료되고 개별 동체를 분류하기 위한 미사일 번호도 표시된 화성 8형이 여러 대 동원됐습니다. 장영근 교수는 북한이 성공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화성 17형이나 개발이 진행 중인 화성 8형에 대한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17형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7형은 어떤 식으로든 한번 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자기들이 이제 완료를 해서 뭐 핵무력 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한 가지는 1월 초에 두 번에 걸쳐서 극초음 미사일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원푸령 가지고 시험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여준 거는 웨지 형태였어요. 근데 이번에 웨지형 원푸령 다 나왔거든요. 실제 속도를 내는 데는 얘가 훨씬 유리해요. 웨지형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은 핵 보유국들은 자신의 핵무기 체계와 운용 방식을 공개함으로써 안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힘을 대내외 과시하고 난다며 북한도 이번 열병식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며 핵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략핵뿐만 아니라 전술핵까지 갖춘 모든 수준의 핵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국의 안보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즉 이러한 북한의 핵 전력 자체가 단순히 전쟁 억제가 아니라 강압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평가합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입니다. 노동신문은 27일 강력한 국방 위력을 김 위원장의 업적으로 내세우며 만고절세 영웅 김정은 만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90년 전 김일성 주석이 조직한 항일 유격대를 뿌리로 하는 군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영도력으로 핵무력 완성을 통한 세계 최강의 군대로 발전했다는 식의 논리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이 아닌 항일 유격대 창설일을 택해 대대적인 열병식을 치른 것도 이런 선전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입니다.
김일성 시기, 그러니까 항일 파치산의 주자로의 권총이라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주로 부르는 신화인데 거기서 시작한 무력이 지금 김정은의 이 ICBM 완성, 이중교리의 완성으로 완료가 됐다라는 취지의 말들로 메시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 공화국 원수복을 입고 대원수 계급장과 비슷한 견장을 차고 나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전 열병식에는 양복 차림으로 참석했다며 이번엔 자신의 집권 10년의 최대 성과로 국방력 강화를 각인시키기 위해 복장에도 정치적 성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정은 10년을 성공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선대의 반열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미 조선혁명역사박물관에 김정은실도 따로 만들었거든요, 최근에. 그 내부 권력 결속은 더 강화해서 향후 선대와 동일한 위상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에서 생전에 대원수 칭호를 가졌던 사람은 김일성 주석이 유일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후 대원수로 추대되며 두 번째 대원수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신형 무기를 대거 선보인 것은 북한이 무력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핵 무력 언급이 선제 공격 등 핵 사용 문턱을 낮췄다는 지적과 함께 대내외 정치적 성격의 메시지라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전날 열병식에서 선보인 무기 중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주목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 신형 ICBM 화성 17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등은 이미 실험했거나 선보인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SLBM처럼 보이도록 칠해진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고체 추진 미사일은 처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Well, I mean the one thing that appears to be new that they've shown is a yet another new type of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 미사일이 북한의 기존 SLBM인 북극성 4-5형에 이은 북극성 6형일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신년사에서 ICBM급 사거리의 고체 연료 SLBM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신형 SLBM이 김 위원장이 언급한 종류인지 또 무기의 실제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공언한 방향으로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선보일 때마다 협상을 위한 지렛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지만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유지하며 이런 역량에 대해선 거래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한국을 겨냥한 전술유도미사일부터 미국 본토 타격용 ICBM까지 종류별 핵투발 수단을 선보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신형 ICBM 화성 17형을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8형, 지난 16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발사차량 대열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열병식에서 선보인 미사일 중 일부는 모형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가짜 미사일을 선보인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열병식에서 최소 4기의 화성 17형이 등장했지만 실제 미사일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what they show is that historically the missiles they show have been mock-ups.
북한이 최근에는 화성 15형 발사를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열병식에도 가짜 미사일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총 4기의 신형 ICBM을 선보인 뒤 올해 들어서만 최소 3차례 성능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공개된 4기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화성 17형은 한 발만 남은 셈이지만 이번 열병식에서 최소 3기의 화성 17형이 등장해 추가된 미사일은 실제가 아닌 모형 미사일일 가능성을 베넷 연구원은 제기한 것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우리들이 보길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실제인지 큰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신형 ICBM 양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안키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화성 17형을 포함해 대형 미사일 기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미사일을 위한 대형 발사대를 생산하는 능력이 그동안 걸림돌이었지만 이 또한 극복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이번 열병식에서 이런 미사일이 등장한 것은 추가 시험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이번 열병식에서 아직 명명되지 않은 새로운 SLBM이 등장했다면서 새로운 시험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지금까지 북한이 선보인 가장 큰 고체 연료 미사일로 보인다며 이는 고체 연료 ICBM을 개발하려는 김정은의 지속적인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대목에도 주목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김 위원장이 무기는 억지용으로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다는 선대의 핵 노선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핵무기는 억제 목적만이 아니며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His father and grandfather have always maintained The nuclear weapons are for deterrence purposes only.
또한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우리는 실행 가능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있으며 더 많은 핵무기와 함께 더욱 정교한 운반수단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는 점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우리의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가의 근본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재래식 무기든 핵무기든 김씨 정권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위협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도 북한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췄다고 지적하며 특히 선제 타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Their hostile enemies taking actions that in any way threaten North Korea short of invasion.
적들이 침략은 아니더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어떤 행동에 나선다고 인식할 경우 선제 공격 수단을 잠재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김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 근본 이익에 대해선 북한 정권이나 김 씨 일가의 생존 능력을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모든 것, 특히 군사적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참수작전, 선제타격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수국장은 또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처음으로 군 열병식 행사에 등장한 점을 거론하며 북한은 항상 유화적 효과를 원할 때 리설주를 등장시키며 우리는 관여와 대화에도 열려있다는 뜻도 발신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를 압박용과 내부용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육군대학의 라미긴 국가안보전략과 조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핵 관련 발언이 핵무기를 압박용으로 사용하며 미국과 한국에 대해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at means North Korea will be willing to use nuclear weapons for compliance purposes.
북한이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한국과 미국은 제재 완화 등 유인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좋지 않은 북한 경제가 최근에는 더욱 악화하고 있으며 이는 김 위원장의 위상 약화를 의미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국내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도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북한의 핵노선 등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의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여기에 돈을 쓰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위협을 모방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한 것처럼 김정은도 핵무기의 역할을 억지용 이상으로 확대하는 무책임하고 무지한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자신의 근본 이익을 스스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푸틴의 핵 위협 발언처럼 김정은의 발언에도 지나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 정부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26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 새 회계연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적대 국가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뻔뻔해지고 미국의 핵심 가치와 제도를 약화시키려고 위협 중이라면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적대 국가들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서 기술과 지적 재산 절도,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첩보 도구와 전술 사용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적대 국가의 불법적인 범죄 행위가 급증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는 국가 요원들에 대한 공격적인 기소, 해킹 활동 저지, 반체제 인사 탄압 방지, 미국 내 공개 담론 조작 노력에 대한 대처, 경제 제재와 수출 제한 위반에 대한 완전한 단속 등 다양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돈 세탁하는 수법을 고도로 발전시켰다고 미국 암호화폐 정보업체 TRM Labs의 닉 칼슨 분석관이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대북제재 이행 업무를 담당했던 칼슨 분석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해커들은 북한 정부 조직 자체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돈 세탁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칼슨 분석관은 북한 등의 암호화폐 해킹에 대응한 FBI의 수사력도 공격적이고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북한 해킹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도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칼슨 분석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달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해서 미국 정부가 전격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번 해킹에서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I mean, this is enormous, right? One of the largest hacks ever, probably in terms of dollar value. There's a couple other contenders, but
이번 사건은 금액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 중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해킹 작전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훔쳤습니다. 또한 북한 해커들이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실제로 보안을 뚫은 것은 지난해 12월인데 올해 3월까지 기다렸다가 자금을 탈취했다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정찰과 약탈 단계에서 상당한 인내심을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북한 해킹의 수법입니다. 그들은 느긋하고 체계적이며 표적에 집중합니다. 또 다른 점은 훔친 암호화폐를 밖으로 빼돌리고 세탁하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전형적인 북한 해킹의 특징이죠.
이번 사건에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돈 세탁을 했습니까?
We see the North Koreans here. They've already moved over $100 million, maybe closing in on $200 million today of the stolen money, which is just
북한 해커들은 25일 현재 1억 달러, 어쩌면 2억 달러를 벌써 돈 세탁을 통해 옮겼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이자 다른 해킹 단체들과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해킹 사건 중 하나인 2016년 비트피닉스 해킹의 범인들은 불과 몇 주 전에 뉴욕에서 체포됐습니다. 해커들은 보통 이처럼 거액을 훔친 뒤에는 매우 천천히 현금화를 하죠. 다른 해커들은 암호화폐의 출처를 감추는 토네이도 캐시나 이더리움의 믹서들에 자금을 두고 조금씩 오랜 기간을 통해 현금화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예를 들어 5천만 달러 정도를 믹서에 넣었다가 뺍니다. 10만 달러, 20만 달러를 믹서에 넣으면 추적하기가 매우 힘든데 북한과 같이 거액을 투입하면 추적하기가 쉽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돈 세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 mean, they enjoy an advantage, right, that nobody else in the world does, and that this is the government. Right. This is not like a state-sponsored group. This is not a criminal organization that exists with the, you know,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북한 해커들은 전 세계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북한 정부 조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허락을 받은 범죄 조직과도 차원이 다르죠. 러시아의 해커도 수주, 수년, 수십 년 뒤에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해커들은 그런 문제가 없죠. 그들은 해외 여행도 하지 않고요. 북한 정부가 그들에 대한 범죄자 인도 요청에 응할 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돈 세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 해커들은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훔친 암호화폐를 돈 세탁을 할 때 난독화, 즉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작업을 덜 하죠.
They do just enough. And for their purposes, it is just enough to get this money moved, you know, through a few mixers over a couple of weeks.
북한 해커들은 딱 필요한 만큼만 난독화를 합니다. 암호화폐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정도만 하죠. 암호화폐를 잘게 쪼개 섞는 믹서 몇 군데에 2주 정도 돌리다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명목 화폐로 바꾸는 것입니다. 2주 정도만 그들을 추적하는 각국 정부와 민간 분석 업체들을 피하는 것이죠.
TRM 랩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FBI에서도 북한을 다루셨죠?
I think for many years people kind of saw it as this anonymous tool, right? The Bitcoin, they call cryptocurrency, right? Pseudo-anonymous. But that's really not true.
몇 년 동안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익명에 기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유사 익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전통적인 금융보다도 공개적입니다. TRM Labs는 온체인 데이터, 즉 블록체인에서 이뤄지는 움직임을 분석해 블록체인 거래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일반 기업과 사법기관, 정부기관의 분석의 틀을 제공하죠. 저는 17살 때 미국 육군에 입대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대학에서 한반도를 전공하고 이후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대북 제재법을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5년까지는 대북 제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몇 없었고 미국 정부도 큰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 사이버 범죄도 지난 몇 년간 크게 늘었죠.
In terms of revenue source for the government in North Korea, this is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 year every year for the last four or five years. It's incredible. And you know, we think about
북한 정부의 수익원으로 볼 때 사이버 범죄는 지난 4, 5년간 매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전통적인 제재를 생각할 때 저는 예전에 북한의 무연탄, 석탄, 텅스텐 등 광물 수출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론인 해킹 한 건으로 이 모든 광물 수출을 몇 년 동안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핵 프로그램을 몇 개월을 가동할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이죠.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해킹 기술을 얼마나 고도로 발전시켰습니까?
If you have been in a space and you're looking at crypto crime, it's really remarkable how fast it's evolving. I mean, even just a couple of years ago, this KuCoin hack.
북한의 암호화폐 범죄를 보고 있노라면 진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놀랍습니다. 2020년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소 KuCoin에 대한 북한의 해킹은 2018년 해킹 수준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암호화폐를 뒤섞는 믹서 도구를 정교하게 사용합니다. 2018년에는 북한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몇 군데를 해킹하고 자금을 한두 군데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했죠.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는 믹서를 이용하고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즉각적으로 암호화폐를 교환합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거래하는 크로스체인은 이제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술을 진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The key thing with North Korea, right, is like we said, it's they do the minimum necessary. So for them, this is what they have to do now. The governments, you know, like the FBI, South Korea.
앞서 말했듯이 최소한의 난독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방수사국 FBI나 한국 정부 수사관들도 예전보다 북한 해킹 추적을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혁신적으로 기술적 한계를 계속 극복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훔치려고 하죠. 그런데 정부들이나 제가 몸담았던 FBI도 지난 몇 년간 놀라울 정도로 기술을 진전시켰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형 송유관 기업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랜섬웨어 해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몸값의 일부를 FBI가 회수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매우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역해킹 작전입니다. 정부와 민간업계, 분석업체들이 협력해 탈출된 자금을 되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북한 해킹의 약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Having worked for the FBI, right, I got very used to the idea of being the hunter, right? I'm the one out there hunting the target. And I think that North Koreans feel that way, right? They are the ones out there who are hunting victims. They're the ones who are.
저는 FBI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냥꾼 역할에 익숙합니다. 북한 해커들도 마찬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추적하고 있죠. 하지만 북한 해커들도 역으로 추적을 당할 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 해킹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작전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북한의 기술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해킹 공격한 다크사이드를 추적한 작전이 펼쳐진 것처럼 북한 해커들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재무부가 론인 해킹과 관련해 라자루스의 가상화폐 계좌 네 곳을 제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Yeah, no, it is very helpful, right? It's getting this knowledge out there. And even some of these tools like Tornado Cash, they have stated publicly that they're trying to comply with the sanctions regime. And so they're using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재무부의 발표 이후 토네이도 캐시는 대북 제재 체제를 준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갑 정보를 공개해서 창피를 줄 때 일반 대중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게 되고 보안 업체들과 민간 분석관들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도난된 자금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든 이들이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 해커들이 중국의 해커 호텔에 거주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해커들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할까요?
The Chilbosan Hotel, right, is what people are talking about in Shenyang. And that's long been a place of interest. But yeah, I think the era when that kind of physical operation, physical presence was needed is probably over.
중국 선양의 칠보산 호텔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리적 장소가 필요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또 북한의 IT 기술자들과 해킹 활동을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중국 업체에 IT 하청을 하는 북한 기술자들과 해커들은 구분됩니다. 칠보산 호텔에는 IT 기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 해킹 작업에 해외 방문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해외에 나갈 이유는 적습니다. 이제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탄 호스팅 서비스와 가상 사설망 서비스가 많습니다. 태국으로 나갈 필요 없이 평양에서 해킹을 할 수 있죠. 중국의 차이나 유니콤, 러시아의 트랜스텔레콤의 북한 내 인터넷 연결망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A really important development, right, is the rapid evolution of tools like PRMs, right, to try to track and intercept and maybe disrupt these kinds of
PRM 맵스와 같이 북한의 공격을 추적하고 방해하는 도구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의 영속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록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분명 북한 해커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가 될지라도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 연방수사국 FBI 출신으로 민간 블록체인 업체 TRM Labs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을 분석하는 닉 칼슨 정보분석관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2년 가까이 북한 내 공관을 비운 스웨덴과 스위스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대북 업무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주재 제외 공관 25곳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대사관은 8곳뿐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북한을 떠났던 외교관들이 평양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평양 주재 대사관으로의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양 주재 스웨덴 외교관들이 지난 2020년 8월 일시적으로 귀국해 스톡홀름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평양에서 현지 직원들이 일하는 가운데 평양 주재 대사관의 문은 계속 열려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관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평양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며 그들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평양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75년 서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의 대사관을 연 스웨덴은 북한의 대사관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영사 업무도 대행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코로나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2020년 8월 평양 주재 대사관에 머물던 자국 외교관들을 모두 귀국시켰습니다. 당시 스웨덴 외교부는 VOA 보낸 이메일에서 여행과 외교 우편물 수령 등의 어려움을 예로 들면서 북한 내 외교관들과 국제기구들의 상황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협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스위스 외교부도 25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이날 VOA에 2020년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에 스위스 개발협력청의 북한 내 인도주의 활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평양에 파견된 스위스 직원은 없고 베이징 주재 대사관이 북한과의 외교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설치하고 대북 지원 사업을 이어왔던 스위스는 2020년 3월 북한 내 활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북한 내 공관을 잠정 폐쇄하기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8곳과 비정부기구들도 지난해 3월 사무실을 비우고 전원 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평양에 있던 제외공관 25곳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대사관은 중국과 러시아, 몽골, 시리아, 쿠바, 베트남, 라오스, 이집트 등 8곳뿐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대북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이 여전히 중국 해상 등을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리의 제재 권고가 무력화되면서 이들 선박이 계속 출몰하고 있는데 북한 선박들이 위치 정보를 끈 채 운항하는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한국 깃발을 달았지만 현재 북한 화물선이 된 도명호가 최근 중국 근해를 운항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도명호는 22일 중국 스다오항 동쪽 약 50km 떨어진 지점에서 북상하는 모습을 잠깐 드러냈습니다. 앞서 BOE는 과거 리홍호라는 이름의 한국 선박이었던 도명호가 지난 2019년 12월 14일 한국 인천항을 떠난 뒤 불과 9일 만에 북한 송림항에 입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자성 무역회사 소유 선박으로 등록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명호는 북한산 석탄을 여러 차례 운송한 사실이 포착됐는데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와 올해 보고서에서 이 선박에 안보리 제재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보리 제재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인근 해상을 항해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물론 도명호의 운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에 대한 위반은 아닙니다. 전문가 패널이 제재 권고만을 했을 뿐 아직 유엔 안보리가 이 선박을 제재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발행하는 보고서를 통해 도명호를 비롯한 제재 위반 선박들의 제재를 권고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는 3년 넘게 이런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마지막으로 선박을 제재한 건 2018년 10월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재 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선박들이 여전히 다른 나라 항구를 드나드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선박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태평호도 그중 하나입니다. 과거 북한산 석탄을 싣고 운항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돼 지난해 전문가 패널로부터 제재 권고를 당한 태평호는 지난달까지 중국의 광물 취급 항구인 룽커우항을 다녀간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태평호가 다녀간 룽커우항에는 26일 현재 북한의 K-모닝호가 입항해 있습니다. K-모닝호는 안보리 제재 권고 선박은 아니지만 2019년 미 재무부로부터 석탄 운반 의심 화물선으로 지목됐었습니다. 그 밖에 룽커우항에는 정기적으로 북한 깃발을 단 선박들의 입출항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나 미국 정부 등이 한 차례 이상 제재 위반 전력을 지적했던 선박들인데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서 이들이 추후 불법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해상에서 벌어지는 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할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노르웨이가 순회 의장을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협의를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나라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호국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재 완화를 주장할 만큼 추가 제재나 기존 제재의 철저한 이행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선박들이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끈 상태로 운항 중이라는 사실이 이번 마린 트래픽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최근 발행된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는 다이아몬드 8호와 호콩호, 유콘크호, 수블릭호 등 6척의 선박이 2021년 북한 서해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장면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선박의 위치 정보가 드러나는 AIS 기록을 통해 이들의 운항 기록을 살펴보면 대부분 2020년을 끝으로 더 이상 항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사진에선 운항 기록이 확인되지만 AIS를 통한 기록이 없다는 건 의도적으로 AIS를 끈 상태로 운항을 지속했다는 의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비상상황을 제외하곤 모든 선박이 AIS를 항상 켜고 다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박들은 의도적으로 AIS를 끈 채 운항하면서 각종 불법 활동을 감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차기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후보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새 보고관이 북한 정권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보고관이 탈북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여름 새로 임명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특별 보고관이 북한에 접근하기 위해 북한 정권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유혹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유엔이 특별 보고관 임명 등 특별 조치에 나설 때에는 극심한 인권 침해가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거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추적해야 한다고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최근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후보자 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오는 6월 열리는 제50차 정기 이사회에서 차기 특별 보고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토마스 킨타나 현 특별 보고관은 오는 8월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입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 보고관이 북한 방문을 위해 전략적 사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특별 보고관으로서 일하거나 목소리를 내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특별 보고관이 새로 임명될 때마다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 정권이 특별 보고관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과 의미 있는 접점을 만드는 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북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 보고관 개인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이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ing 전 특사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체계 안에서 가장 어려운 직책 중 하나라면서 북한은 특별보고관에게 적대적이며 보고관의 방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특별보고관이 탈북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탓에 탈북민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미 북한을 탈출해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경험, 탈북 후 외국 세계를 경험하면서 바뀐 생각 등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앞으로 새 특별 보고관이 탈북민이 가장 많이 정착하고 있는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새 정부가 한국에 들어서는 것도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단체, 특히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단체의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특별보고관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COA 최종 보고서에 관여에서부터 책임 추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고안들이 들어있다며 새 특별보고관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권고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도 새 특별보고관이 COA 최종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791년 4월 27일 점과 선의 언어 모스 부호를 발명한 미국의 발명가 사무엘 모스가 매사추세츠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1810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화가로 활동했습니다. 평소 통신에 관심이 많던 모스는 1932년 유럽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던 중 과학자 찰스 토마스 잭슨이 사람들에게 전자석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모스는 전자석을 활용한 전신기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사무엘 모스는 연락을 늦게 받아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워싱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사무엘 모스는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뉴헤븐 집으로 급하게 갔지만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멀리 있는 곳에 소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알릴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친구 알프레드 베일이 점과 선을 조합하는 방법인 모스 신호를 개발하며 함께 연구를 진행해 모스 전신기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844년 모스 부호를 이용한 첫 송신에 성공합니다. 볼티모어에서 워싱턴으로 모스 부호를 이용해 전보문을 보냈습니다. 모스 부호는 이후 전화가 발명될 때까지 최고 통신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1667년 4월 27일 시각장애와 가난에 시달리던 존 밀턴이 신라권의 출판 계약을 맺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대작가로 평가되는 존 밀턴이 저작권을 10파운드에 판 것입니다. 1608년 영국에서 태어난 밀턴은 40대 중반인 1652년 실명합니다. 밀턴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세 번의 결혼을 했으며 밀턴의 두 번째 아내와 아이는 1658년 출산 중 생명을 잃었습니다. 신라권은 1658년 집필에 들어갔는데 밀턴이 말을 하면 친구들이 글을 쓰는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664년 신라권이 완성됩니다. 밀턴은 출판업자 사무엘 시몬스와 1667년 4월 27일 계약금 5파운드를 받고 세 차례 1300부를 찍어 팔릴 때마다 5파운드를 추가로 받는다는 계약을 맺습니다. 총 20파운드에 신라권의 저작권 관련 모든 권한을 넘긴 것입니다. 밀턴이 살면서 받은 돈은 모두 10파운드. 1674년 밀턴 사망 후 부인이 받은 돈은 8파운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